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지난 2006년 여름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백미경 씨는 남다른 아리랑을 노래하는 한국의 가수입니다.
저는 중앙이 아니면 나는 내 인생은 없다고 생각했던, 공부면 공부, 스포츠면 스포츠, 노래는 음악이면 음악, 전 1등을 해야 됐었거든요.
중앙당 옥과의 가수가 되기를 소원했지만 아버지가 화교라는 이유로 꿈을 포기해야 했고, 1990년대 말 북한을 불어닥친 고난의 행군으로 비교적 넉넉하게 살아왔던 백미경 씨도 나라에서 금하고 있는 달러 장사, 금 장사를 했었습니다.
제일 가깝게는 청진, 평성, 평양, 원산 이렇게 나가면 다섯, 여섯 번 갔다 오니까 몇백 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위부의 추적을 받게 되고 두만강을 건넜던 백미경 씨는 중국 사는 친척의 도움으로 옷가게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돈에 대한, 1, 2, 3, 4에 대한 개념부터 배우기 시작한 거, 부지런히 막 적어가지고 한글로 적어가지고 계속 되뇌이고 되뇌이고 배운 거예요.
중국말을 몰라서 늘 불안했던 백미경 씨. 아예 청도로가 한국 사람인 체하고 중국말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공장에 취직을 하고 공장 옷을 빼다 파는 옷가게의 주인이 됐습니다.
돈이 너무너무 와장창 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돈 가지러 오라고 제일 처음엔 꼬신 거죠.
두만강 건너는 일은 엄두도 내지 못한 가족들에게 가게 일을 도와달라며 불러내기 시작했고, 부모님부터 언니들, 형부의 조카들까지 중국 땅으로 무사히 데려왔습니다.
엄마 아빠 오시면 안 보내고, 엄마 아빠 안 오시니까 언니들 오면은 안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다 정착을 또 중국에다 시킨 거예요.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청지기 고향인 탈북 가수 백미경 씨의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돈이면 또 다 되더라고요. 내가 먹고 살면서 배부르고 좋으니까 우리 식구들 너무너무 생각나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 가지러 오라고 제일 처음엔 꼬신 거죠. 그게 제가 중국에 와서 한 3, 4년 만에 다 중국에다가 정착을 시킨 거예요.
부모님과 언니들, 형부와 조카까지 모두 11명이 중국 땅으로 건너왔습니다. 자신이 겪어온 언제 들켜 붙잡혀 갈지 모르는 탈북자의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 저 멀리 하북성 외딴 곳에 살 집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조선족 있는 쪽에 있으면 조카들이 그때 막 4살, 5살 때니까 나가면 드세긴 엄청 드세요, 북한 애들이. 근데 중국은 다 중국어를 말을 하더라도 야, 밥 먹었냐? 츠밤마. 뭐 밥 먹었냐? 는 당연히 중국말이지만 조선족들도 과자 먹었냐? 또 먹었냐는 한국말을 하더라도 샤털 먹었냐? 뭐 이게 전혀 안 통하는 거예요. 북한 애들은 과자 차탕밖에 모르는데 나가면 계속 북한 애라는 게 티지 하니까 한 사람이 잡히면 12명이 다 몰살아 한다는 생각에 조선 쪽에 한 명도 없는데 다 이사를 시킨 거예요. 새를.
옷가게가 있는 상해는 탈북자들을 감시하는 눈초리도 많았습니다. 중국말 하나 모르는 가족들에게는 조선족인 체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곳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근데 중국이 너무 넓다 보니까 그 북한이라고 해도 모르고 중국 조선족들은 당연히 자기네 말만 하는 줄 알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큰언니 불러드리고 형부가 큰언니네 둘째 언니네 뭐 애들이라는 건 다 보는 거죠. 형부가 학교 공부시키면서 그렇게 하고 돈을 벌면서 중국에서 신분증을 다 또 만든 거예요. 애들부터 공부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신분증을 만들어서 애들은 애들대로 공부 다 시켰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상해에만 한 5년, 6년 가까이 있으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뭐 내가 중국 사람인지 북한 사람인지 잊고 살 살았거든요. 살다가
백미경 씨와 언니들은 상해에서, 다른 가족들은 하북성에서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사히 있다 보니까 제가 또 그 자리를 잘 상해에서 잡아서 옷가게를 하다 보니까 둘째 언니 불러들여서 옷가게를 봐달라 하고, 옷가게가 커지면서 어머니 불러들여서 같이 옷가게를 봐달라 그러고.
돈은 노력하는 대로 모였고 백미경 씨의 옷가게는 손님들이 넘쳐났습니다.
나는 옷가게 몸을 담을 수는 없으니까 제가 회사 일을 하고 회사 가이드하고 옷가게 가끔씩 보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또 근원이 불러들이면서 민박이라는 거, 우리 공장에 바이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호텔을 많이 가고 민박도 많이 가는데, 아, 그 민박 남한테 돈 벌려주는 게 아깝더라고요.
상해에서 한국 상점들이 모여있는 코리아타운에서 옷 장사하는 조선족 윤 씨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때, 뜻밖의 사람과 마주치면서 불안이 시작됐습니다.
연변에 있을 때, 내가 옷가게를 취직을 했을 때 앞에 남자 기성복을 팔던 아가씨가, 향화라는 아가씨가 옷가게를 들어온 거예요. 하도 소문이 있는 옷가게다 보니까, 옷이 최고급이었으니까. 들어오는 순간에 나는 그 아가씨를 딱 보는 순간에 알겠는 거예요. 걔도 나를 보는 순간에 아는 거죠. 설마 했는데 새벽 2시 넘어서 경찰이 우리 집에 제가 자고 있는데 들친 거예요.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중국 공안에 잡혀가면서도 하북성에 있는 가족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지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유도 없이 가면서, 아, 개구나는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조선족들이 북한 사람들이 잘 사는,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신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홍처 파출소라는 데를 새벽 2시에 들어가면서 핸드폰도 못 갖고 들어가고 아무것도 못 갖고 들어가고 식구들한테도 못 알리고 그냥 무조건 잡혀 들어가면서 너무 많은 거를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 경찰애한테, 나를 지키게 하는 경찰애가,
나이가 어려 보이는 감시자에게 전화 한 통화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애절하게 애원했습니다. 그렇게 전화기를 손에 쥔 백미경 씨, 상해에 남아있던 언니들에게, 또 한 번은 평소 친하게 지냈던 지역의 공안 서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식구 언니한테 먼저 전화해서, 언니 갖고 있는 모든 게 아까우지 않으니까 다 버리고, 버린다는 생각하고 일단은 지금 빨리 피해서 있어. 그 자리에 없어. 내가 알고 있는 그 주소에는 없어. 잊지 마. 집회 식구들한테, 하북성 있는 식구들한테도 다 얘기해. 하고 나서 그 우리 회사 공장에 있는 파출소 소장, 경찰서장님한테 제가 또 전화를 해서,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파출소에 지금 이렇게 잡혀와가지고 있는데 뭔 이유인지는 모르겠다, 이거 좀 알아봐 달라고 하니까, 알았다고 하고 나서 아침에 8시도 안 됐는데 그 서장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나오라고, 가세요.
중국 사람들의 관시 문화가 통했습니다. 아무리 조선족 신분을 들이대도 믿어주지 않던 공안들이 신원을 보증한다는 다른 지역의 공안서장 말 한마디에 백미경 씨를 풀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오면서 물어보니까 나를 북한 사람이라고 누가 고발을 했대요. 그래서 서장님, 제가 어디 봐서 제가 북한 사람입니까? 내가 조선족인데 너무 잘 살고 너무 잘 되니까 이상한 거는 모해를 했다, 그 얘기를 하니까 그게 바로 맞대는 거예요. 호적을 다, 자기가 와서 호적을 다 봤대요. 호적을 다 보니까 부모님 다 살아계시고 외동딸이고 이름 딸. 이 사람이 내가 보증을 하니까 내놔라 그런 거예요.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아무리 중국 사람의 호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때부터 백미경 씨는 그저 도망을 다니는 탈북자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나오면서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야. 아무 생각도. 일단은 내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벌고 살아도 진짜 돈이 너무 잘 벌려서 침대에다 은행 자주 가기 싫어가지고 침대에 돈을 막 깔아놨었거든요. 베개 밑에 막 깔고. 돈도 싫은 거예요. 다 싫은 거예요. 나는 인권이 없는 사람이구나. 아, 내가 착각을 하고 살았구나. 한국을 가야 되겠다. 생각, 그때 생각을 한 거죠.
공장을 방문하는 한국 사람들에게 길 안내를 해주면서 들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한국에 와야 되겠다는 생각도 못했고 한국에 이렇게 탈북자들이 많은 걸도 몰랐고 한국에 오면 정착금을 주는 것도 몰랐고 국민임대주택 주는 것도 몰랐어요. 북한 사람은 전혀 안 만나고 살다 보니까 다른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청도라는 데 북한 사람들이 그 많이 오고 가고 하고 뭐 저기 여행사에서 이런 것도 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탈북자들에게 지원되는 여러 가지 한국의 정착 제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지만 한국 사람으로 받아준다는 그 말만 믿고 한국으로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청도에 아는 사람 통해서 전화를 하니까 내가 제일 빠른 시간 안에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한국을 갈 수 있는 방법을 해주십시오 하니까 한 이틀 만에 전화가 왔어요. 여권을 팔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사진 바꾸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래 알겠습니다 하고 상해에다는 사진을 내가 바꿔서 여권 탈바꿈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를 또 수선을 해놨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청도 갔다가 오는 게 뭐 하루도 안 걸리지 뭐 비행기 타고 갔다가 오니까.
중국 산둥에 살다가 한국 대구로 시집을 간 한 조선족의 신분으로 여권을 만들었습니다. 과연 가짜 여권이 통할 것인지 시험은 해봐야겠고 신분을 빌려준 조선족에게 며칠만 말미를 달라고 부탁을 하고 한국 사람인 척 중국 안을 오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 저기 이걸 한번 써보고 싶은 거예요. 해남도로 들어갔어요. 상해에서 해남도 들어가는 비행기를 타고 들어갔는데 아무 문제도 없는 거예요. 아싸 하고 지금 한국을 가야지 하고 해남도 가가지고 그 저기 여행사 가가지고 한국 들어가는 비행기 하니까 이틀이 걸리더라고요. 바로 없고 그래서 예약 제일 빠른 거로 예약을 하고 이틀 동안 해남도를 다 돌아다니면서 놀은 거예요. 또 말이 다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공항에 나왔는데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는 날이었습니다. 여권을 시험해 보기는 했지만 혹시나 하는 두려움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수속을 밟기 전에 가족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했고 혹시나 연락이 없으면 자신도 모르는 곳에 꼭꼭 숨어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언니한테 언니 나 한국 오늘 들어가. 오, 내심 예쁜 비행기야. 한국 들어가니까 내가 한국 도착해서 무사히 도착했다는 전화가 없으면 한국 거지 4시간 이상 걸린다고 하니까 5시간 안에 연락이 없으면 그 자리 다 없이 빨리 움직여야 돼. 항상 초긴장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왜 간다는 얘기를 미루 해야지. 최후 통첩이냐 맨날. 북한에서 중국 올 때도 그랬고 중국에서 지금 한국 들어올 때도 그랬고 그날로 왜 얘기하냐고 얘기도 없이 북한 떠날 때는 하고 오늘은 왜 한국을 가면서 우리 식구들은 한국을 가는 게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막 위험한 걸 상상도 못하는 거죠.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만약에 연락이 안 된다 그러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막 주듯이 남 줘버리고 이사를 해버리라고 내가 모르는 쪽으로 이사를 해버리라고 안 불면 안 되게 생겼으니 죽지 않으면 그래가지고 내가 모르는 대로 이사를 해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한국 정착 7년 차인 탈북 가수 백미경 씨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